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34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였으되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외국인들이 가장스러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인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소원들 주님 다 들으시고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주님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서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시장통에 있는 불량한 자들, 깡패를 말합니다. 그런 깡패와 같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떼를 지어 다니면서 성을 소동하게 했죠. 소동을 하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다 끌어내면서 선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막 그렇게 핍박을 했죠. 그 바람에 사도 바울이 쫓겨서 도망을 간 곳이 베르야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던 이 야손은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바울은 도망을 쳤습니다. 쫓겨서 도망을 갔고 예수님을 믿던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끌려가서 거기에서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끌려가고 재물도 잃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승리의 도장을 확 찍어주시면은 그러면 좋겠는데,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도되지 못하게 하고 선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좀 벌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야손은요,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초신자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갔다가, 아니 관리들이 끌려갔다가, 그리고 금전적으로 손해만 보고 그리고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왜 이상한 종교를 믿어가지고, 집안의 종교는 하나여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환란이 우리 집에 일어나게 하느냐고. 그 사람은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일으키는 것이냐 하면은 사탄이 하는 거죠. 사탄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자신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신의 피해를 주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세상의 거센 도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로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안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 속으로 이미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는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진짜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안 내버려 두는 것이죠. 야손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이런 일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는 이상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감수해서라도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다면 그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곳에도 또 막 몰려와가지고 소동을 하는 바람에 바울은 또 숨어서 도망을 갑니다.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오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길게 읽었는데요, 아덴입니다. 이곳으로 사도 바울이 도망을 또 쳐서 왔습니다. 도망을 올 때에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는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급박했습니다. 바울 혼자 겨우 몸을 피해서 도망을 왔고 이 실라와 디모데는 그 베레아에 그대로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그들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바울은 아덴으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대사도인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좀 마음 편안하게 마음껏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좀 열어주시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늘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환경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과연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탄마귀가 다 도망을 가고 모든 문제들이 다 평정이 되고 잘 해결이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가고 교인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이렇게 좀 되면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착착 좀 확실한 승리를 좀 보장을 해주시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선교를 하도록 하면 참 좋겠는데, 어중간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살기 위해서 막 도망만 다니고 있는, 그는 어느 도시에 가든지 이렇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완벽하게 착착 좀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이요, 사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거센 도전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면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꼭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대상으로 작전을 구사했던 놈들이 이 사탄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기도해야 되고 또 정신을 차려야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 너무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 제 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쫓겨서 들어간 곳이 아덴이죠. 이 아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 이 아테네는요, 경제적 또 정치적으로는 좀 낙후를 한 곳입니다만은 문화, 예술, 학문 이 방면에서는 유럽 전역에서 어느 도시보다 아주 탁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바울 당시의 아덴은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로서 1200년 동안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로마가 비록 정치적으로는 헬라를 증복했을지 모르지만은 문화적으로는 헬라에 의해서 증복을 당했다.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에 의해서 증복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아테네의 문화는요, 세계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대 문화가 다 그런 것처럼 이 문화는 종교와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테네는요, 아덴은 우상과 신전, 이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술 작품들도 다 이방 신들을 묘사를 해놓은 것이죠. 특별히 이 아덴은 범신론에 입각을 해서 만들어진 도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러한 것을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신전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아테네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덴에 있는 우상의 수는 헬라 전역에 있는 우상의 수보다 더 많다. 우상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들어간 아덴이라는 곳은 도시 전부가 신에게 드리는 하나의 제단이다. 이 정도로 이 아덴 전체가 신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 안 찼겠죠. 바울이 성을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마음속에 견디지 못할 만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격분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격분하여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현상 가운데에서 분노가 막 일어났습니다. 이거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분노, 이러한 의분들은요,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 분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분노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견뎌내지를 못했습니다. 막 속에서 분이 올라와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거든 태국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태국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그게 딱 들어서서 조금 살펴보는 순간에 아마 스스로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손인가 자녀인가 아닌가. 제가 태국에 갔는데요. 태국에 가서 그날 저녁에 도심지를 한번 거닐고 와서 우리와 함께 갔던 단기 선교팀들이요. 다니면서 내내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가는 곳마다 한 10걸음 뛰기 전에 거기에 불상과 여러 이상한 신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도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장통이었던 것 같은데요. 10걸음 뛰면은 그게 신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들마다 집집마다 전부 다 불상들 또 이상한 신상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도 있을 텐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까지 주님 그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죽음에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한국에 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 다 십자가가 막 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보면서 기뻐하기보다는 아마 고개를 좀 갸웃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다면 여기서도 저기에서도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도시가 너무 조용한 것입니다. 범죄자들의 얼굴이 올라오는 곳에는 꼭 기독교인들이 있죠.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의분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의분이 일어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잠자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복만 추구하고는 그 복 얻으면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천하를 좀 어지럽게 하고 아니면 우리 가족이라도 우리 집안이라도 좀 어지럽게 하는 교회 성도들을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면에서 믿지 않는 집안이 나 때문에 풍파가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죽은 듯이 숨어서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때가 되면 좀 생각을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각오를 좀 해야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야 돼요. 집안 내에서 원수가 좀 생겨야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자녀들이 원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거 싫어합니다. 신앙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죠. 그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풍파가 나면 안 되니까 각오를 딱 하고 조용하게 있는 것이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들어보곤 하는데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교회를 잘 다니겠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은 정말로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지옥에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겠다, 싫은 소리 듣지 않겠다 이런 의미죠. 신앙의 야성, 우리가 다시금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온실 속에서 고이 자라나고 있는 꽃, 그런 꽃의 역할을 하면서는 하나님의 이 사명들을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좀 밟혀야 됩니다. 밟히면서도 부러지면서도 다시금 일어서고 있는 이 야생화, 이런 화초,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조용하게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집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은요, 개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그러면 도망을 가는 그런 습성이죠. 나 쉬쉬하고 있으면요, 오히려 나를 막 덤벼드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있으면은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잠식하면서 당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야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좀 싫은 소리 듣고 야단을 맞고 핍박을 좀 당한다 하더라도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원수가 생겨져야 돼요. 원수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분노가 우리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이미 싸움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변론은 못한다 할지라도 통곡은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불같은 그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분노, 이런 분노를 좀 일으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장태에 가서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장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소위 지성인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대하기는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냐 하면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고 스토아 학파, 이 두 이 학파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유식했기 때문에 아주 가장 최근의 지식들, 이러한 것들을 다 습득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 배울 만한 것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과는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그런 학파들입니다. 쾌락을 누릴 수만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은 선이 되는 것이죠.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되는 것이니 사탄의 철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심판이라든지 내세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주의자들이죠. 이 땅 위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잘 살자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 이 이성을 최고의 도덕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지성적이다, 이시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향락주의로 흘러간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또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스토아 학자들, 철학자들, 이들 앞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들은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간도 다르고 세계관,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생의 목적도 완전히 다르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아레오바고로 갔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나라의 광화문 4거리 정도 되는 그런 광장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철학도 논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웅변으로 발표도 하는 그런 장소,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바울이 드디어 그 세계적인 철학자들,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쟁쟁한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내일 이 박사들만 모여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 하겠습니까? 그 박사들에게 어떻게 좀 유식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막 보통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아마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긴장을 많이 하겠죠. 그 상대가 만약에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학파인 이 철학자들이었더라 있다면요, 아마 사도 바울도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도 사실 조금 긴장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전했던 우리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메시지를 들여다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십자가라는 단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묘하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복음을 아주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표현할 때 정하신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하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을 주는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진행을 해나가다가 철학적으로 마칩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복음이요,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에. 좀 유식해 보이는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메시지를 다 듣고 난 다음 철학자들의 반응도요 신통치가 않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죠. 조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습다라는 것이죠. 아테네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서신서를 기록을 할 때 모든 교회들을 다 언급을 합니다마는 이 아테네 도시는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세례자가 나왔다든지 이곳에는 가정집을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표현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지도 않았던 유일한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덴에는요 핍박을 받지 않았으니까 좀 오래 머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고린도로 바로 이동을 해버리죠. 그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덴은요 결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 아덴을 바로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을 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작정을 했습니다. 왜 이 표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쓰고 있냐면요, 그가 아덴에 있을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그의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것 없이 한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한번 전해보았더니 이게 영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그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능 목사님은요 상대가 누구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 고위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천민이라든지 상관없이 예수 천당 불신조. 근데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작정을 냈습니다. 바울은 사실 다른 곳과는 다르게 아덴에서는요,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긴장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의 철학, 그도 철학을 했으니까요. 그의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다니다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 있는 제단도 보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야기를 해주겠다. 굉장히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신이 누구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가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우주를 붙들고 지탱을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섭리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 속에 그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있다. 그러나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종교성이 대단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구나. 고작 찾은 것이 알지 못하는 신이냐, 그리고 돌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는요, 책망하는 수가 막 들어가 있습니다. 분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격분했다 그랬죠. 근데 격분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예수님과 십자가가 빠져버린 그 메시지는요, 겨우 몇 사람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몇 사람을 얻은 것도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던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열매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말해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어야 됩니다. 물론 접근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복음은 예수님과 이 십자가, 이거를 전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설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득한다고 해서 이해가 될 만한 복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아날 수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이 말씀이 설득을 해서 어떻게 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십자가, 이걸 전해야 되는 것이죠. 34절에 보면은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몇 사람이 믿었다 그랬죠. 어쨌든 전하면은 몇 사람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어쨌든지 전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어쨌든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얻게 하시는 것이죠.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전도하는 것이고, 밥을 먹는 이유도 전도하기 위함이고, 화장을 하는 이유도 전도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전도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생각만 있다면 죽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마지막 장례를 치를 때에 자녀에게 읽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 둘러서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아마 나는 천국에 가 있겠지요. 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설레이하면서 설레임을 가지고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누구누구, 당신을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이 있을 때 미리 다 기록을 해놓고 자녀에게 내가 죽거든 꺼내서 보라고,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도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펼쳐보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자녀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중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셔서 제가 새벽마다 보면서 참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파요. 자녀들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고 난 다음 그 밑에 그 권사님의 탄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돌아올 거, 언제나 돌아올 거,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언제나 돌아올고, 전도를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요, 마지막에 그렇게 했으라도 내가 죽거든 읽어보아라. 그렇게 편지를 딱 써놓고 주고, 그리고 눈을 감으면은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안 돌아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